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는데 15장은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의 장들이 있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빠질 수가 없어요.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나누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오늘날 변호사들이 되도록 많은 증인들을 확보하려고 하듯이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숱한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5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랬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맨 먼저 게바를 이야기, 게바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그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부인한 이 베드로를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 열두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은 게바에게 은밀히 나타나시고 유다는 죽고 없어졌으므로 열 제자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열두 제자라 표현한 것은 제자들을 통칭하는 그 당시의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열두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제 보시면 뭐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때 500여 명의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죠. 그와 같은 내용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7절을 보시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갈릴리 부근에서 있었던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 갈릴리 그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약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갔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을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결국 갈릴리에 가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은밀한 만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식 없는 진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영감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마음속으로 바울이여 당신 위대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떤 사도들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사역을 이루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의 말씀 전파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씀의 사실을 곧 그들의 사실로 여겼던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만약 어떤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부활,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꼭 거부하고 싶다면 부인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부인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분명히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증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예의주의에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더 깊이 살펴보고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라지거나 증발한 것이 아닌 거죠. 묻히신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신 거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개념이나 종교적 가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와 그분의 부활인 것이었잖아요. 복음은 바울 개인이 단지 주관적인 차원에서 체험했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1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고 11절에서도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고린도인들과 관련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하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어디에 서 계신가요? 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을 했는데 복음이 단지 지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어떠한 인식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를 표한다는 차원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므로 우리가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한 말을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단지 방편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혈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파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참된 회심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믿음은 온전한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 가운데로 인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서 구약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바울 당시에 살아있었던 증인들도 우리가 찾아보았죠. 성경에 봤더니 개베와 열두 제자, 500여 무리,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바울 자신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자기에게도 임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진심으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분명하게 전파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아 학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에피큐리안 그리고 플라톤주의가 이 가운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특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전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무엇무엇라면이라는 형식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바울은 일어난 사실을 직시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확신 없는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글쎄요, 저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는 깊이 논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겠죠. 부활, 그건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믿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다면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하여 하나의 가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가운데는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나중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뒤에도 더 많은 열매들이 따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였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15장 14절로 가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신학교도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교가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죠. 혹여 그런 신학교를 다녀서도 안 되고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실이 없다면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한다. 여러분,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그런 교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무덤에 묻혀 있다면 사도들은 모두 거짓 증인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어떤 거짓 사실을 진리로 신봉하며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를 따르는 자들이나 뭐라 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민사원 신도들, 그런 신도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죽음이 그러했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들이 진리로 믿는 가르침이 허위의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도들의 죽음은 허무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 고로 그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헛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16절로 17절을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일 것이다 하는 거죠.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없이 그를 구주로 믿고 부활할 것을 믿고 그렇게 죽은 성도들 많잖아요. 뭐 많잖아요가 아니라 다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건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날 존재임을 믿는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지금 현대의 종교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또한 내세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에서만 적용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진리의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만일 무엇한다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가정들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모든 신자 역시 소망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20절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마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첫 곡식단을 거두어서 드릴 때 여호와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도 많은 열매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첫 열매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의미가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화로운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화로운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한 절 더 봐야 되겠어요. 21절로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서 우리가 더욱더 의미있고 돈독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